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홍세화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인데 좀 나온 지 오래됐죠. 그런데 홍세화 씨가 쓴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파리에 와서 관광할 때 뒤통수로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들은 훌륭한 유적지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감상하기보다는 적당히 딱 보고 금세 돌아서서 문화유적지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 바쁘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계속 그 사진을 보고 얘기하죠. 박물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2박 3일 걸려 보고 나올 법한 그 박물관을 대다수는 한 3시간 만에 다 보고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 아마도 그 문화 예술품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술 작품을 알면 감상하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무엇이든 알면, 알게 되어지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박물관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술가가 작품으로 표현하려는 내용을 보면서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화예술품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야생초나 나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야생초나 나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꽃잎과 새싹 그리고 나무 등결 등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 미세한 차이와 변화에 감동을 받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림에 관하여 공부하면 그 그림을 더 많이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느끼고 감격하고 감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몰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분을 예배하는 게 건조하고 또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 그분에게 몰입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알아가면 갈수록 감탄과 감사와 감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을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뒤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구절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직접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구절은 예배의 본질,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베드로전서잖아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띄워주십시오. 1장 8절.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신기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과 무려 3년이나 함께 지냈고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현장에도 있었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도 베드로는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혹은 직접 예수님의 음성, 모습, 삶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깜짝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놀란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그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자기는 보아서 그렇다고 치고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본 일이 없는데도 그리스도를 사랑할까? 그리고 베드로에 따르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사랑하고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뿐만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지 않은 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나보다 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이 이럴 수 있을까? 베드로가 그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것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이유는 눈으로 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서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그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격적 관계를 맺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인격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분의 인격을 받았습니다. 그분 역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격과 인격의 접촉이 일어날 때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단순히 초월적인 존재,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여러분,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 혹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학원 같은 데 가서 여러분이 이제 뭐 입시 학원이든 혹은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무언가를 공부하면 무엇을 공부하든 간에 지식이 쌓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인격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한숲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한숲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처음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교회 용어도 잘 모르겠고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 말이었구나, 믿음이 이런 말이었구나, 구원이 이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지식이 쌓이면서 내가 이제 몰랐던 것을 알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화와 정도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은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인격적인 그분을 우리가 만난 것이고, 인격적인 반응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오늘 우리도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나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이러한 인격적 변화와 반응을 형식을 갖춰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식이, 오늘 이 형식이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형식이 아니고, 이 건물이 아니고, 이 순서가 아니고, 예배의 본질은 인격적인 하나님, 예배의 본질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께서 하신 일,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지혜에 감격하고 놀라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의자를 갖춰놓고 주보의 순서에 따라서 앉아있는 것은 형식일 뿐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이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요, 참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어떤 반응이 우리의 그 영혼 안에서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이신 분들 지금 예배를 몇 년째 드리십니까? 저도 지금 예배를 50년째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이제 지루할 만도 하잖아요. 여러분 5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태도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무한대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 예배가 궁금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미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루브르 박물관에 다녀왔지. 루브르 박물관에서 몇 시간 보냈는지 모르겠다. 저는 루브르 박물관에 간 적이 있는데 그날 안 하는 날이더라고요. 다시 올 수도 없고 참.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 이렇게 딱 데려다 놓으면 미술을 모르는 사람은 그보다 큰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딱 들어가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나 커피숍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엽서를 봅니다. 그러니까 진품은 안 봅니다. 엽서만 봅니다. 그러나 예수를 정말 아는 사람을 루브르 박물관에 보내주면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고 즐거움이고 특권이죠. 여러분 이 예술의 세계가 아무리 깊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은 이 예술과 비교되지 않는 정도의 깊이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가 기독교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리나우에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 탕자의 귀향, 그 둘째 아들의 그 그림, 탕자의 귀향 그림을 한 그림을 이렇게 걸어놓고 미술관에 가서 그 그림을 무려 3일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 미술관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쪽 방향에서 하루를 다 보고, 그리고는 해가 지는 것, 방향이 달라지는 것 부탁을 해서 3일 동안 그 한 그림에 대해서 집중한 다음에 그가 책을 썼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3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예배가 지금 고역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나의 특권이다. 마치 내가 어떤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에 그냥 프리티켓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민이가 군에서 첫 예배를 아마 드리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울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아침에 줄을 서서 저기 교회 십자가만 보면 막 멀리서부터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또 군에 가서 첫 드리는 예배는 또 이렇게 슬픈 찬양을 인도를 많이 해요. 뭐 아름다웠던 뭐 지난 추억들 뭐 이런 찬양하면 막 군인들이 다 웁니다. 막 예배 시간에 그 전 입대하기 전까지 예배 시간에 졸던 사람도 거기에 가면 그냥 눈물을 그렇게 흘립니다. 감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 혹은 그분의 영광을 구한다, 이런 표현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 영광을 구한다. 이처럼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그림자를 경험하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을 넘어서 형식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잖아요. 그럼 이런 예배가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막 예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교회를 달려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만약 오늘 예배를 한 30분만 빨리 끝내면 사람들은 막 은혜 받았다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린 예배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달려가면서 희망은 언제 끝날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또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과연 예배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잠에도 기도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순수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여전히 알고 싶은 욕망도 없어요. 열정도 부족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베드로 전서가 그래서 예배의 본질, 그러니까 예배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예배의 본질, 인격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면,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이 인격적인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절 여기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이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본문에 나오면 감탄사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보라, 첫 번째 감탄사, 두 번째는 그러하도다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감탄하여 읽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이 감탄해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그러하도다, 이게 감탄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예배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하지만 이 본문은 인격적인 참된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사람들에게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과연 그러하도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인격적인 예배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 별로 안 든답니다.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자를 부르셔서 그분의 자녀로 일컬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자기가 예배하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어떻게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것이 요한의 예배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지구에 사는 이 수많은 인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 하나 죽는다고 해서 세상이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소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사람들도 몇 년이 지나면 우리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자녀다. 존귀한 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입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다리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능력도 없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말 못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달을 비추면 달이 그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아 하나님, 아 하나님 라고 놀라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쥐어짜서 만들려고 합니다. 억지로 쥐어짜서 예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싫습니까? 예배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과연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두 가지의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 그 기둥을 말하고 있는데, 혹시 본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지금 제가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본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이시다. 근데 여러분, 영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영이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여러분, 영을 아십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영을 규정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영을 규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과 육이, 그 영과 육과 혼이 섞여 있거든요. 우리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서 이렇게 이게 섞여 있어서 영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에 속해 있는 한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어떤 특별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과는 다른 어떤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분이신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총칭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혼과 육과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이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예배, 감탄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이 영 있죠? 이 영. 이 영은 성령을 뜻할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 기능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는데 예배하는 자가 이 영, 영.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이 영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영인데, 이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들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신비한 부분, 신비한 지점을 말합니다. 먼지 같은 미물인 인간이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번 레위기서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오직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조차도 특별한 의식을 행하지 않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레위기 16장 2절 시작. 너는 이까지밖에 없습니까?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 속죄소 위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허리에 줄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죽임을 당할 경우에 아무도 이 대제사장을 데리고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그 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레위기서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본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죄가 이렇게 딱 부딪히는 순간에 원래 하나님의 본질로 보면 바로 죽습니다.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죄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온전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휘장을 지나 담대히 그분의 은혜의 좌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획득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다시 한번 아까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보면 히브리서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 이것이 예배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감히 그 앞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2년이 지나나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신학의 주제를 말할 때에 루터의 신학의 그 주제는 분명합니다. 죄인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루터의 신학입니다. 죄인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루터가 그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정의했는데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책입니다. 죄인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전쟁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이며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예수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누구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이미 획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단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어떤 죄의식이 있잖아요. 지금 죄의식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사회하실 때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자 그랬는데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내 안에 너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너 내가 아는데 너 어떻게 거기 앉아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예배 드려 이렇게 우리의 죄의식을 부각시켜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우리가 그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하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께 딱 나가려고 하니까 죄책, 죄의식이 우리를 딱 가로막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지식을 얻었죠.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딱 넘어가잖아요. 죄의식을 넘어가면 뭐가 있느냐?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새번역에서는 제때에 주시는 도움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제때에 주시는 도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책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 제때에 주시는 도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가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례를 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여정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리고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사단이 우리 내면의 상처, 반복되는 나쁜 습관, 죄책감, 자꾸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를 넘어 나아가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단은 알거든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획득하면 마치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할 때에 쭉 하다가 뭘 먹으면 보너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해서 넘어가서 그걸 딱 붙잡으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죄책감과 무엇보다도 자기 연민에 빠뜨려서 성도들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혹은 속도를 떨어뜨리도록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핸디캡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아가면 그때에, 바로 그때에, 제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것은 예배가 주는 가장 강력한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단이 예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을 예배를 나오기 싫어하도록, 예배를 나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배에 오면 또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뚫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사단이 예배를 제일 두려워해요. 제일 두려워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예배는 단순히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술 작품이 좋아도 이 예술 작품은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교감은 죽어 있는 것과의 교감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분은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돕는 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은 예배로부터 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다시 띄워주실까요? 아까 말씀 히브리서 4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이처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탄하고 그분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어떤 형태가 있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혹시 제가 새번역으로도 드렸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으로.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여기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찬송의 제사, 세 번역에는 찬미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것이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이란 것은 뭐냐면 그분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노래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입술의 찬미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기분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 예배는요, 그런데 이 예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날도 우리 교회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전부라면 제대로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사실 하루 종일 드려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혼자 노래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 말고 자기가 앉아서 큐티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 말고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 이렇게 노래,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본 적이 없는 분. 저는 오늘 권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이 노래 아주 단순한 노래, 악보 없이도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아무도 없을 때 홀로 불러보십시오. 혼자. 혼자 한번 불러보세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노래 잘 못하는데요. 노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시를 읊어도 좋습니다. 노래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 방식을 택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보면 새벽에 뭐 이러고 있는데 음도 없고 박자도 없고 뭔가 흥얼거리는데 이게 가사만 있는 찬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혼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음도 없고 박자도 없으면서 노래도 못 부르는데 혼자 찬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무슨 뭐 슈퍼스타 K의 무슨 뭐 심사하는 분입니까? 음 틀렸다고 야단치실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혼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저기 그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바깥 이렇게 구름 다리를 이렇게 보면 그 송민호 전도사님께서 명언들을 많이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냥 보세요 가서. 왜냐하면 자꾸 저기서 담배를 피워요 사람들이. 옆에 PC방이 생겼는데 그 우리 이쪽 화장실에 와서 자꾸 담배를 피고 이게 중간에 자꾸 담배꽁초를 떨어뜨려 놔서 전도사님이 조용한 문구로 무섭게 얘기해 놓았습니다. 회사나 PC방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담배 한 대, 커피 한 잔, 일하는 중에 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일하는 중에 옥상에 올라가서 찬양 한 곡, 그죠? 하나님 앞에 담배 한 대, 커피 한 잔도 하는데 내가 잠깐 올라가서 혼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냥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여러분, 일상에서 이런 예배가 가능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복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축복의 이름이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개인적인 예배, 두 번째 예배는 공동체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이게 공동체 예배인데요, 이 예배는 예배의 세 가지 차원을 말해줍니다. 먼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이게 내려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는 수평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는 상향적인 차원이 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예배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끼리 서로 권고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노래와 찬양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아름답지만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개인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혼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얼마나 강하고 그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지금도 신학교를 다시 가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다시 가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 우리 교회 그때 제가 전도사로 졸업하고 부목사님에게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는 이제 그쪽을 향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저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 김 전도사. 잊어라, 그러더라. 아예 기억에서 지워라. 그만큼 막 그 당시에 막 공부가 힘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수백 명의 그 전도사님들이 매일 드리는 채플에 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찬양을 우리는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이 수백 명이 이 찬양을 채플 시간마다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께 함께 드렸던 그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감사와 감격은 한번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예배는요 이만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면 개인이 드리는 예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파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예배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오늘 드리는 이 전통 예배, 제의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딱 순서에 따라서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예배학은 이 순서에 따라서 가르칩니다. 그런 게 하면 정반대 스타일의 예배가 있는데, 은사주의적 예배는요 아주 경축적이고 예배 내내 일어나서 찬양할 정도로 열광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배 형태가 있는데, 이 예배는 관상적 예배입니다. 침묵하면서 묵상하는 예배인데, 한국에도 있습니다. 모세골 같은 데서, 그리고 프랑스에 가면 떼제 같은 데 가면 이런 관상적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면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 예배를 거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관상적 예배에 가까운데, 사람들은 어떠한 형식적 예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다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동일한데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의적 예배에서, 이 전통적 예배에서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드러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세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전통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자유는 좀 부족하죠. 우리는 완전한 형태의 이 전통 예배는 아닙니다. 사실 전통 예배를 들으려면 여러분 다 양복 입고 오셔야 돼요,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다 정장 갖추셔야 되고, 그 제가 아는 그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서울에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예배. 여기는요, 예배 시간이 그 표준 시간 있잖아요. 띠띠띠 땡 하면 땡 하고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 그리고 예배 시간이 어느 정도 조용하냐면요, 사람은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이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넘어가는 소리. 그분이 이제 교육자인데 올라가서 사회를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함을 확 지르고 싶더랍니다. 자기가 사회를 보면서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순서가 한번 틀리잖아요. 그 교육자 되게 많거든요. 3개월 동안 다시 사회 안 세웁니다. 한번 틀리면 안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제의적 예배는 구약의 예배처럼 정말 하나님께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은사주의적 예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경축적인 예배는 좀 자유가 넘치죠. 그런데 어떨 때는 좀 심하게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감정이 과도하게 부실된 그런 위험들이 있죠. 관상적인 예배도 굉장히 좋은데, 묵상인데, 이 관상적인 예배는 제대로 훈련이 안 되면 자꾸 잠이 와요. 그러니까 예배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문제는 형식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예배 형식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관람하는 거죠. 예배를 즐기는 거죠. 예배는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따라 예배는 그냥 맞추면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지 예배를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그러니까 간증 겸 예배를 드리고 딱 내려오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쯤 되는 분이, 저 또래인데 그 선교사님이 90도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민망해서, 아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민망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딱 그러니까 손을 딱 잡았는데 그 장로님이 그 뒤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손을 잡은 선교사님 손을 탁 치더랍니다. 그러더니 선교사님을 딱 쳐다보더니, 선교사님 인사 받으시지요 하고 다시 90도 인사를 딱 하시더랍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이런 거죠. 감히 내 인사를 안 받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예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불편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지 내가 예배받으러 온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분의 성품과 그분께서 하셨던 일들을 높여드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드리는 예배 형태는 뭐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마지막 예배 형태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릴 정말로 합당한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의 완성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이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수도원의 수사들은 예배당과 학습실과 골방과 기도실에서 영성이 깊어지는 것만큼 주방과 마당과 작업실과 농토에서도 영성이 깊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물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작은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작은 섬김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도 그렇고 또 모세골도 좀 그렇고요, 떼제는 특별히 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밭을 일굽니다. 뭐냐 하면 그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작업실에서 의자를 고치고 옷을 수선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했는데, 예배는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을 순종했습니다. 이 말은 방주를 120년 만들었는데 노아가 950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8분의 1을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있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동행, 즉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의식으로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다고 정의합니다. 인생의 8분의 1의 순종을 드린 그를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몸을 드리라, 순종하라. 몸을 드리라, 순종하라. 놀랍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번은 하나님께서, 늘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몇 번은 말씀으로, 음성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요구는 찰나로 오지만 우리가 그 순종을 딱 붙들고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우리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지만 몸으로 드리는 예배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고 깊이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특권입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삶의 순종의 제사를 통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로채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